예, 오늘 우리 읽어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 바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신 말씀 이사야서 51장 12절을 한번 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죽을 사람 또는 풀과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오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종종 겪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딱 바라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물과 기름과 같다는 겁니다. 나는 울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과연 울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지만 그 울음을 내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답은 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현대인들의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상대방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앞에 사람이 울고 있는데 같이 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같이 울지 못하고 웃으면서도 같이 웃지 못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내가 오늘도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은 닫혀 있는데 서로 걱정하고 서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합시다 말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시간도 주고 애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좋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예의 갖추지 않은 것으로 그 모든 관계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작은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왜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겠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문화 역사는 서구 사회입니다. 서구 교육을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문예붕 이후에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들어옵니다.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신에 대한 그 어떤 역량, 신에 대한 개념을 배제합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답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동물, 식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생각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인간만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의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만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오늘 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됩니다. 진화론이 됩니다. 이제 인간이 신보다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보다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진화됐는데 그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세계도 동물에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집니다. 성경의 창조 얘기는 하나의 신화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짐승의 야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결정적으로 또 쐐기를 박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인간관계, 가정,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어떤 억압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인간이 계속 그것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학대하며 서로 열등감을 주며 괴롭히며 짐승같이 서로 공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교양입니다. 우리의 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동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의라는 겁니다. 교양이라는 겁니다. 예의와 교양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사람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제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동물로 취급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예의와 교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 교육 문화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러게 제가 심리학을 말씀드리고 진화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정신세계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문화와 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전반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2절 전반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옴이라는 건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내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숨을 한번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걸 듭니다. 그러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옴이라는 단어는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comfort로 번역을 했는데 comfort라는 것이 우리는 위로하다 그러게 마음의 위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come이라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ault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faultly 그 fault하고 똑같습니다. faultly FORT는 그 강하다, 높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포트리 가보시면 그 포트리 파괴 대포가 옛날에 그 기지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강변 올라오는 그 배에다 대포를 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트리입니다. 강하고 높은 곳에 대포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높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두려워하고 내 마음은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컴포트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강한 자리,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강하게 하셨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15절에 왜 모세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시는가 합니다.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내가 그 바다에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그때 는 몰랐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로 다시 한 절 이제 뒤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놓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굶지도 않을 것이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기적과 위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도 나는 2016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의 포로로 살아가고 인간관계의 포로로 살아가고 내 일에 직장에 어떤 그런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포로에서 살아가지만 깨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포로답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이 출애굽했던 그 기적을 기억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지금 포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포로인 줄 아는 겁니다. 포로기 때문에 포로답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술잔을 지금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 저주의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생명과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포로입니다. 그러게 신자지만 포로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의 포로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포로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순환적 구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필요합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또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돈은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끝없는 부족감을 줍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많이 위로받는 것 중에 유사히 그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애완견이라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자라고 합니다. 내 외로움, 내 슬픔, 내 아픔을 도와주는 그런 반려동물을 애완견,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1년에 반려동물이 폐사당하는 숫자가 10만 마리입니다. 일본은 30만 마리입니다. 근데 미국은 몇만 마리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외로워서 나를 위로할 것으로 애완견을 키우는데 미국에서만 600만 마리가 폐사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600만 마리가 폐사당해서 죽습니다. 미국에서 개 한 번 잘못 들으면 형무소 갑니다. 제일 갑니다. 그런데 600만 마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간관계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18절 보세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인간의 것으로는 도저히 위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내 옆에 있지만 위로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위로하지 못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위로합니다. 끝까지 위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지야 이 말을 들으라. 참 이 말씀이 좀 무서웠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포도주로 취해서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70년 살면서 너희들이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뭘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이 체질화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잘못으로 분노의 잔으로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죽으면 끝이지. 돈 벌다, 돈 벌어서 먹고 즐기고 살다 보면 끝이야. 그러면 인생이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할 짓 다 하고 살자는 겁니다. 짐승처럼 똑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진화론 말씀드렸고 프로이드의 그 정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보자?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 삶의 의미를 이야기한 그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그에게 하루는 그 우울증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 아내가 죽어서 사별한 후에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 남자가 한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터 프랭클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그럼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내에게는 아마 끔찍한 일이 됐을 것입니다. 아내도 나처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도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기에 당신이 아내가 당할 고통을 당신이 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살아있기에 당신의 아내가 당할 고통을 당신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기에 당신의 아내가 당할 고통을 그 아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지금 그 고통을 대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 아내 때문에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하는 그 우울증이 바로 아내를 대신해서 당하는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우리 아내가 그걸 당할 텐데 내가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자리를 일어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서 발견되는가? 인간이 인간으로도 발견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23절.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에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이제 바벨론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과거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땅바닥에 엎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라 하고 그 엎드린 유대인들을 길과 같이 허리를 밟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그 바벨론 사람들을 길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 바벨론 사람의 허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바로 해석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복수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봤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어떤 위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Justice, 하나님의 Righteousness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죄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 발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빅터 프랭클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오늘도 내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당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중간 지점에서 오늘도 세상의 위로를 받겠다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이 중간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죽을 때 이 포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권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됨을 확신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